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이 그죠? 14일, 25일.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으면서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좀 진짜 아무 생각 못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가르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것은 참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바쁜 것 같아요. 하지만 시험 이런 게 있어서 관심이 없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 사시느라고 마음이 쓰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걸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쇼핑도 끝나고 이제 26일부터 좀 쉬어야 되겠다. 언젠가부터 굉장히 상업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탄절은 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는 참 선물 사고 세일하는 물건 사러 다니는 거로 바빠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런 면에서 달라지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물론 연말이 되니까 선물을 사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만을 바라보는 성탄절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상당히 잘못 가르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기뻐하며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기 때문에 잘못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해마다 지키고 기념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항상 유월절과 이런 중요한 절기들을 기념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런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함께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전사가 설명합니다.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놓고 고민해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took place. 그런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족보에서도 분명히 예수님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마리아의 요셉의 남편이라고 소개합니다.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참 놀라운 기록이 나타납니다.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벌써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약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betrothal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engagement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대 사회 engagement는 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게 engagement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약혼은 betrothal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약혼 증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서로 지켜보다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아주 약혼밖에 안 했는데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편 아내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약혼은 양가의 합의 아래 이루어졌고 약혼 증서에 양측이 사인을 한 거룩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파혼하려면 이것은 마음대로 파하지 못합니다. 파혼하려면 지금의 이혼도 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부르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또 함께 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나사렛이 아마 들끓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율법으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두 사람이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여자가 간음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돌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벌만이 남아있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고 1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신중한 사람 혹은 영어로는 graceful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quietly가 있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graceful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를 죽음에 내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그 문제를 처리하고 파혼을 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약혼녀가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지금 판결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과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요셉은 심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가 고민할 때 20절이고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계시를 줍니다. He was pondering, he was struggling to figure out what to do with Mary.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the dream. And he calls Joseph like this. Joseph, son of David.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던 1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었는데요. 여기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메시아적인 의미를 갖고 천사가 요셉을 부르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중간에 괄호 놓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Listen to what God tells you. 이런 얘기가 되죠. 첫 번째 뭡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Do not fear to take Mary as your wife. Do not take her home as your wife.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요셉이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라.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은 뭐죠? 그 여인이 간음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간음을 행해서 지금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아내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예시를 해줍니다. 그는 She is conceived from or by the Holy Spirit. So she didn't have any affair with any other man. She didn't commit adultery. But the Holy Spirit came upon her and made her pregnant. 이것은 요셉에게는 아주 안심이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나 요셉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자, 내 아내가 나는 죄를 더디지 않은 것, 오케이, 안심했습니다. 휴, 그건 아니었구나. 근데 성경을 그렇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이고, 이걸 도대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고민은 자기 약혼녀가,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이었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두 번째 고민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니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인가? 더 어렵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는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She will bear a son and you name him Jesus. 아들을 낳으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었던 부모들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보통 부모가 짓죠. 자, 그런데 이 아기 예수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천사가 지었나요? 예, 네, 천사죠. 그러나 실제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 직접 지어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죠. 그리고 태어나기 한, 아마 한 6개월 전쯤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통 이때 임신 3개월, 4개월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자, 그때 그렇게 일찍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나요? 무슨, 뭐라 하죠? 태명은 짓죠. 그러나, 이름을 짓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것도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셉이 갈수록 태산이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요셉이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야,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러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요셉은 지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하면서 뭐 요셉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좋은데? 내 친구도 아들 이름을 예수가 지었고 하니까 오케이. 근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 보통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짓는 이름입니다. 천사가 왜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느냐. 이건 다른 뜻인데 아마 요셉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 굉장히 고민을 우리 같으면 아마 상당히 충격에 빠졌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도대체 어떻게 내 아내 마리아가 낳는 아이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한 번 더 설명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 마태가 보충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한 말이고요. 22절 이하에 천사는 거기에서 계시를 끝내고 갑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보낼 자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납니다. 이제 마태가 6개월 정도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였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날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배들을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간다. So as soon as the angel departed, next morning, Joseph woke up and went to Mary's place. took her home, to his home, as his wife. 결혼식을 서둘렀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But she, they didn't have a husband, a sexual relationship until the son was born. 그렇게 나왔죠? But he knew not her until she had given birth to a son. 여기에서 he knew not, he didn't know her 하는 얘기는 They didn't have a sexual relationship as husband and wife. 그런 뜻입니다. 그가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게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이 전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천사의 계시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일한 힌트는 요셉이 천사의 계시를 이해했다는 유일한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일인데 그동안 무슨 집안에 힌트가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전혀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와서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요셉은 망설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혼 결혼식을 올리고 이 아내를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아마 그때로부터 요셉은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곤혹을 치렀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데리고 왔느냐? 갑자기 결혼식을 하느냐? 식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설명, 마땅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기로 왔는데 임신 3개월인지 4개월이야. 이는 어떻게 된가요? 하는 의심과 질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그렇게 모독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요셉도 몰매를 맞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경건한, 그리고 이미 19절에 나온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는 율법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유대인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요셉은 법적으로 예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중간에 보충 설명을 합니다. 천사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계시를 하고 떠났는데 마태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즉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임파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당시 아수르의 위협아래 놓인 아하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가 계속 유다를 침공하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계속 아하스 왕을 위협했을 때 아하스는 굉장히 두려워했는데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줄 것이다. 그 증거로 보라, 처녀가 임파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증거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그 처녀는 이사야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셋째 아들이 그 후에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것은 아하스 왕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요. 마태는 이것은 아하스를 위한 약속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약속이었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임마누엘의 예언은 아하스를 위한 예언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예언입니다.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될 예수를 향한 예언이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이제는 그것이 이사야의 부인이 아니라 마리아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별명이 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는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with us.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약속은 사실 상당히 새로운 약속입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한번 오시면 물론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지만 그분은 성령 안에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전에는 필요할 때만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분명하게 천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계시를 마태가 설명한 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살면서 아들을 낳을 때 약 6개월 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25절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사실 누가복음 1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와 누가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건 Nativity Story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와 아울러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누가가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당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쭉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서론에 설명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천사의 계시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가 인정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태만 기록을 했다면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방인의 기록을 통해서 그는 마태의 기록을 지지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천사는 요셉에게 그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인간 어머니에게 출생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은 그가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잉태를 통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 그런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표현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사실은 족보가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혈통과 인간의 결정으로 된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자세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동일하게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잠깐 방향을 돌리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런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인간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셨다면 마리아가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해 주신 피조물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신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창조론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렇죠. 모든 세상과 피조물과 인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초자연적인 존재이십니다. 제가 전에 기적에 대해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입니다.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연적인 인간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So natural, supernatural God, our creator, can perform everything that is supernatural.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If we believe Him as a supernatural being, as a transcendent God, our creator, it is not impossible. Actually, it is impossible not to believe Him to do miracles. If he can't do perform miracles, then he's not God. C.S. Lewis의 말씀을 다시 들릴까요? If he's not all powerful, we don't need him. C.S. Lewis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기만 하고 거룩하시기만 하지만 무능하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믿을 가치가 있고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논리로 과학적인 논리로 보면 불가능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교회 500주년 기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오직 성경.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 최종적 권위를 믿는다. We believe in the absolute and final authority of the scriptures. 그렇다면 성경이 분명히 마태를 통해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 어느덧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쪽은 내가 믿고 이쪽은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것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믿을 때에만 성경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 기독교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 있는 말씀들이 믿어지기 어려운 분들이 아직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문제 있는 크리스찬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로 하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로 5천 명을 먹였다. 참 신기하죠. 저는 지금도 제가 보는 그 DVD에 그게 있어요. 제자들이 바구니에 떡을 담았습니다. 생선을 담았어요. 그래서 나눠주는데 나눠주면 여기 더 많이 생겨요. 그 영화가 참 재밌었는데 제자들이 하다가 놀랍니다. 나눠주다가 항상 놀래요. 왜냐면 줬는데 벌이 또 있거든요.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눠주다가 항상 놀래는 표정을 그렸는데 저는 정말 그 영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당연하지 뭐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건 좀 이상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 손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서 사도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나 그들이 그 사건을 끝난 다음에 정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그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사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건 나도 믿겠는데 나는 별 죄가 없는 것 같군요. 이렇게 이거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으면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일까? 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죄는,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또 죄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분리된 것.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아담 언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죽지 않는 걸 보고 아담이 먹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들은 육신의 죽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죄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분리, 영적인 분리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죄로 설명합니다. The fact that we were born in the state of separation from God. We're born, but we were not connected to God. So that separation is what's called sin in the original sense. 그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Original sin means that we are separated from God. and we do not know Him, and we do not acknowledge Him, we do not worship Him. That is the state of sin or sinfulness.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왜 나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귀신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가장 심각한 죄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인류는 계속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리된 상태를 참으실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특별히 컨퍼런스 때문에 많이들 출장을 다니시는데 아이들 놔두고 배우자 놔두고 다른 데 며칠 출장 갔다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들이 없을 때는 배우자 생각만 하고 남편이 아내 생각만 하는데요. 아이들이 생기면 남편 아내 생각보다는 자식들 생각을 더 한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 분리된 상태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자기와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것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한 그들의 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항상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Those who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He's waiting for us to come before Him, to worship Him. That's the heart of our Father. That's why He sent His Son. And He had Him executed on the cross. Because we are after His likeness. 우리를 그러한 분리된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The Lord Saves. 영화가 원하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 아까 많이 설명을 드려 간단히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은 people이고요. 마누엘은 with, L, 우리가 하십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또 다윗과도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할 때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왜 나왔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한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의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찬밥을 만드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생각대로 내가 머리인 것처럼 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모든 생각과 그런 모든 사역에 과연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나의 삶의 주인이 항상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이 진짜 굉장히 코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놔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말하지. Behold, I'm waiting. By the door. 그렇죠? I stand at the door.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문 딱 잠가놓고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님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 안에 들어와 계시나요? 여러분 삶의 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문 밖에 계십니다.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And he who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walk in with him. And he will come in. 무슨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도 그러먹고 그때 임마누엘 되시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참 유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은 어떻습니까? 청년부 모임 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모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가요? 아니면 문 밖에 계신가요? 우리만을 위한 모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모임인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중에 이 안에 계신가요? 아니면 문 밖에 계신가요? 우리는 항상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예수님이 지금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 항상 요한계로 계시고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구역이나 대학부 청년부의 조들 그 문 안에 항상 예수님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90편을 아침에 제가 읽었는데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습니다. 오늘 읽는 시편이 90편인 걸 보고 이제 성탄에 관한 메시지가 나왔으면 했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오셨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시간과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그때에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고 한순간도 사람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고 사실 예수님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면서 정말 항상 우리의 문 안에 예수님을 들여서 축복받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또 인간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서 그러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가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참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아주 친밀한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어느 한순간도 나의 삶과 신앙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보내는 어리석은 불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시고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